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분이 왕비였죠. 그분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던진 것을 바탕으로 제목을 삼은 것으로 압니다. 그 책을 지은 분은 안이숙 사모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안이숙 사모님은 그 일제 치하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일찍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이제 일제 시대니까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대두됐어요. 신사참배. 그걸 반대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한 6년 정도 해수로 이제 평양 형무소에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1945년 8월 14일에 사형이 언도됐어요. 사형. 언제냐면 내일 죽는 거야.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언젠지 다 아시죠?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 그러니까 8월 14일에 당신은 내일 죽는다. 이게 딱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15일에 죽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일 새벽에 어떻게 됐죠?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다고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일본 군대는 세력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몇 시간 바로 전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이분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으로 살아나신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또 미국에 오게 돼요.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89세까지 사시고 그러니까 한 52년 정도의 생활을 더 하신 거예요.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정말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을 딱 맞춰놔서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을 살려줬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미군에 의해서 일본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8월 6일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가사키에 8월 9일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두 방 때문에 이제 일본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15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14일 될 수도 있고 16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5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미군이 뭐 그걸 계획하고서 내가 안희숙 사모를 살려야지 뭐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미군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옥중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그려집니다. 그 공식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렇게 점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금방 이리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기도하고 막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끝날 때까지 저 즐거움 속에 들어가려면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경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고통이 싫으니까. 그래서 항상 왜 주님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6장을 읽을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점프가 됩니다. 점프. 그러니까 이 10절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10절 있잖아요. 이 10절을 놓고서 야 역시 다니엘은 저렇게 멋있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봐라 하고 바로 점프가 돼요. 19절 20절로 거기로 가니까 다니엘이 옥에서 나오는데 그 사자들이 전부 다 입이 다 다물어 있죠. 물지도 못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야, 역시 우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 문제를 맡겨야 되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것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점프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10절부터 18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절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더라. 굴에 빠졌더라. 그렇게 적으면 되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식을 막 그리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점프해 줄 거야. 저기로. 한 방에. 마치 이거 이제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막 긁어가지고 점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안 그러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의 이 걸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두 번째 주제로 보시면 알고도라고 쓰고 있어요.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지금 뭘 알고 왔냐면 자기가 모시는 왕,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나이가 62세예요. 당시에. 상당히 많은 나이예요. 당시로는. 근데 그분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니엘을 이렇게 중용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120명의 이렇게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뒀어요. 오늘날 미국으로 하면 주지사를 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게 그 계획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너무 다니엘이 좋으니까 다니엘을 모든 사람 위에 앉히려고 한 거예요. 자기보다 바로 아래. 진짜 총리죠. 총리.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해를 끼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이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케이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넣자 하고 모여가지고 계획을 하기를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왕 말고 다른 거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절을 하면 무조건 잡아넣읍시다. 어디다가? 사자굴에다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법이죠. 근데 그것을 제안했고 왕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걸 패스시켜요.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왕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바벨론을. 근데 지금은 메대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알력이 굉장히 커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이요. 미국은 지금 백인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30%는 백인, 30%는 흑인, 30%는 황인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뭐 세 민족이 전부 다 나라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아시아는. 그리고 뭐 흑인은 저기 뭐 가나. 그 다음에 백인은 뭐 독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세 민족이 각축을 벌여요. 왕이 되려고. 지금 여기 이 베빌론하고 이 메대 바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도요.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눈치를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법인지 알지만 이걸 패스시킨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되고 다니엘이 함께 그걸 받겠죠. 세 명 중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믿음을 표현한다고 봐요. 여기서. 그것이 맞죠. 맞긴 맞지만 알고도라고 쓰는 것은 그렇게 썩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한 겁니다. 알고도 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한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라이프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해요. 이렇게 어떤 그 처음에 친구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험을 이겨나갈 때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모든 과정 속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 성실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기도하냐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림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어느 시대가 됐냐면 이미 70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70년 정도 돼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요. 70년 가까이 사신 거예요. 그럼 나이가 얼마죠? 적어도 10살 정도에 갔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 그리고 좀 많았다면 15 정도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 85세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학자를 보면 80세쯤 됐다라고 말해요. 80세. 그러니까 적어도 80세니까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지금 말이 80이지 오늘날 80하고 옛날 80하고 달라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62세의 왕 다리오도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80세가 넘었다면 이거 완전히 진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요. 오늘 지금 여기에 만나는 상황은 유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집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해요. 이렇게. 저기 윗방에 올라가서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자기를 오픈해버린 거죠. 다 보든지 말든지. 저기에서 저 조서가 패스가 되건 말든지 나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내용은 그냥 원래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12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에 그는 이 상황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왕궁에서 왔는데 거기에 이러한 조서가 발령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라는 거겠죠. 그것은 그는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12절 이하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법령 조서를 만들기로 원했던 사람들 또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왕께 와요. 그리고 잘 됐다는 거죠. 창문을 다 열고 하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야, 저거 봐라. 만약에 본인도 2층에 올라가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똑같은 레벨에서 보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야, 만약에 오늘 같으면 사진을 찍었겠지만 그걸 모든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왕께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얍삽한지 아니면 너무 얄팍한지 너무 비열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왕이요. 왕이 조금 전에 사인한 거, 그 서명하고 도장 찍은 거 아시죠? 거기 그 법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 바꾸지 못하는 거 아시죠? 라고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잖아요. 그거 아까 그 12절에 그걸 못 바꾼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다니엘이 당신을 무시하고 법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툴을 보세요. 왕이요. 두 번째 줄에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다 민족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왔기 때문에 메대하고 달라요. 메대하고 바사 이런 민족하고 다른 소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지금 왕 다음에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시간이 한 70년 지났다고 가정하면요. 벌써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은.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니엘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미국에요. 이민 왔는데 이민 오신 분이 70년이 지났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계속 살고 계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한국에서 왔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 말고 이제 독일에서 왔다고 하겠습니다. 독일은 원래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영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온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당신은 독일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70년이 지났고 나는 이미 시민권자가 됐고 내 식구들은 다 시민권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르겠죠.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저 투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깔아뭉개는 거죠. 다니엘을. 다니엘 저 사람은 원래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당신 밑에 지금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은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당신 밑에 저렇게 알랑방구 끼고 있는데 당신 저 사람 저거 당신도 무시하고 당신이 만든 금령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신분이 천한 포로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사람들 마음이.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결정한 관계없이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듣고 힘들어하는 왕에게 다시 한번 쏘아붙여요. 15절에 보세요. 왕도 아시다시피 지금 왕은 머릿속에 그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못 바꾸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정말 악랄하죠. 그러니까 이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그 덫에 걸려들으니까 막 밟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니엘을. 그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요. 왕은 그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몰랐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에 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굴이에요. 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하 좌우로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하 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런 굴인데 그 굴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어요. 사자들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거기에 넣어버리게 됐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겠죠.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겠습니까? 마지막 던져줄 수 있는 마지막 자기의 말일 거예요. 미안하니까. 구해주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돌이 위에가 막히면은 이렇게 뚜껑으로 덮이면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데요. 거기에 그래도 빛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하는 이 작업은 뭐냐면 거기를 인봉한다는 건 뭐냐면 그 빛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냐면 당시에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중간에 이 돌하고 그 입구 사이가 벌어진 데를 다 막았어요. 삥 둘러서. 막은 다음에 거기다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도장을 갖고 있었어요. 전부 다. 천민이건 뭐 왕이건 다 도장이 있고 지팡이도 하나씩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계약을 할 때 많이 썼는데 오늘날 셀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화기 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다 돌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그러면 진흙이기 때문에 들어가죠. 그럼 자기 도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은, 이 결정은 절대로 변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누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밀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라있던 진흙이 부러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아버렸어요. 이제 빛도 안 들어와요. 그 앞에 떨어져 버린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허리가 꾸부정할지도 모르는 그 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왕은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슬프게 보내요. 금식하고 오락을 안 하고 잠을 안 자요. 밤을 꼬박 새버린 거예요. 다니엘 문제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마치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곧 잘 될 거야 라는 거. 마치 자기 주머니에다가 그 복권을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복권을 그냥 끝없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그래서 맨날 그걸 긁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것은요, 기독교 안에서 보여지는 참다운 믿음은 아니에요. 결코. 오히려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중요하고, 제가 이 본문의 중간 토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쾌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우 다니엘, 어우 승리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죽어요. 와, 박수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점프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왜 나는 안 해줘요?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내가 지금 기도한 게 몇 년인데 안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고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라고 말할 때가 많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가뜩이나 이렇게 연세가 좀 지긋이 이렇게 드신 분들, 이제는 연령이 좀 많이 이렇게 되신 분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 오셨던 분들 속에서는 바로 오늘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점프시켜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예수님의 걸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걸음을 놓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 나는 뭐 십자가 이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뿐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NO.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였지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빨리, 야고보라는 사도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던 거야? 복음도 못 전하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뭐 거의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그냥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들 말이죠.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이고 답이 있다고 하면 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본문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벌써 한 70년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인이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이날 이 시간에 이 많은 나이를 갖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요. 연령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 힘들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의 걸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힘들게 괴롭게. 혹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실 거랍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중간 토막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해요. 저 다니엘의 심정 말이에요. 저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걸음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갔고 자기의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이런 방구하지 않고 저 걸음을 그냥 걸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구해줄 거예요 라고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뭡니까? 그냥 들어갔죠. 어떻게 저런 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문보다 앞부분에 보면요. 6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6장 3절에 보면요. 그 한국어 표현보다 영어 표현이 정확한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이, 초월적인 영이 그와 그 안에 있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거를 한국말로는 민첩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조금 번역이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민첩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잖아요. 똑똑하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 약삭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첩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영, 뛰어난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텀들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10절의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떠올려 볼 것은 이겁니다. 그분은요, 70평생을 바벨론에 살면서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뼛속에 박혔을 거예요. 그 경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뼛속에 박힌 경험들이 그에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니야. 승리자야라는 믿음을 그는 견고하게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그 걸음 속에 그는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요,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어차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너에게 정해진 바니까 그냥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고난당했던 성도들 중에 오늘 다니엘도 그 걸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서포트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자가당착, 자기가 해놓은 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를 어쩌냐? 너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힘들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빨리빨리 응답이 돼가지고 막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경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느려가지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경험했던 70평생의 걸음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하나도 우리 삶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뼛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과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나간다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저 어떤 의미에서 패배자 같고 바보 같은 삶이고 멍청이 같고 그냥 주저앉은 것 같고 창피한 삶이고 저 나이가 들어갔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 저런 걸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승리의 걸음인 줄 알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진짜 평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잘 평가했습니까? 다리오 왕이요? No.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요? No. 우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평가에 모든 걸 걸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다니엘을 통해 보는 걸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거든 내가 혼자 일어날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는 전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환경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일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견고히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 중간 토막 이 삶에 대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사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법이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저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보면 사람마다 다르고 어려움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신뢰하며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그런 자리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